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반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은 로마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고 하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서신들은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긴 다음에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고 떠난 다음 나중에 이 고린도 지역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들은 바울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지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편지는 나중에 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한 적이 전혀 없는데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로마에 누구가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읽을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먼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로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 중간부터 24절 말씀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이겁니다. 오래전부터 서반하로 갈 때에 로마에 들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 그 다음에 내가 가게 될 테니까 서반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반하는 지금의 어떤 곳이죠? 스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서바나, 이 스페인이 세상 끝이라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은 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서바나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바울은 나는 이전에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핍박하던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명령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생명 그 부스러기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바울이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그냥 건성으로 주님 주여 뭐 부르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고 제자 삼는 그것을 내가 내 생명 있는 한 끝까지 이루어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필사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이룰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냥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은 한마디로 죽은 믿음이고 살아서 펄펄 뛰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개인의 삶도 변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하루하루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생기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체험하고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서 아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뭔가 변화와 약동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덤에 가보셨죠? 무덤에 가보면 그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가족의 묘지를 준비하고 선친을 그곳에 모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가족 묘지의 일부가 불에 그슬려져 있었답니다. 탄 거죠. 묘지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옆에 성묘 왔던 사람이 향을 피웠는데 바람에 그만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무덤에 불이 나도 그 안에 계신 분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면은 마땅히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무덤 그 동네는 새 가족이 늘 등록하지요? 뭐 경기 타는 거 없습니다. 불경기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데도 거기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가만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 꿈틀거리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워서 자잖아요. 밤에. 나는 미동도 없이 그대로 자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다 잠자면서도 다 움직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불을 걷어 자기도 하고 뭐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하고 이게 다 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 이구석 저구석에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여기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교회 생활 동안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 이단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죠.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나 하나님 공경하고 예수 잘 믿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교회 뭐 필요 있나 그렇지만 아니죠. 여러분 처음엔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교회들도 돌아와요. 왜? 교회가 필요하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생활이 되고 그래서 신앙 생활이 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숙해지기 때문이죠.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이번에 나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해서 구제의 헌금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다음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터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날 좀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내가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반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협력을 받아서 거기에도 교회를 세워야지.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로마 교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고자 하는 계획을 로마서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미리 다 알려드리면서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을 때에 가슴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렇게도 명성이 자자하게 사방에서 주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 바울 선생님이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 이름은 들었겠지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울 선생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게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로 이제 곧 갈 겁니다 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죠.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됩니까? 29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십시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 이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과 관련해서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 복을 가진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은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축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 복 받으라. 집사님 복 받으세요. 장로님 복 받으세요. 난 네가 복 받기를 많이 원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축원해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복은 오로지 하나님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주옵소서 할 수는 있고 정을 소화로가 아니더라도 집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비는 이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지금도 젊지요. 한 은퇴하신 합동교단의 목사님께서 새벽기도에 같은 시간에 종종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시는 거예요. 이 팔순 넘으신 어른이 중간에 이렇게 떡 앉아 계시니까 그 반이면 40 아닙니까? 그 나이 40도 안 된 젊은 새파란 목사가 그 80 지나신 그 목사님 앞에 설교를 하려니까 여러분 약간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저도 좀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게 덜하지만은 그때는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라도 오셔도 앉게 되면은 부담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잘 못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정성껏 쓰신 편지를 하나 주셨어요.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거 보기가 좋은데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점잖으신 어른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주고 가셨어요. 읽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축복과 복을 구분해서 쓰세요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 목사님의 지론이 그겁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쓸 때 쓰는 그런 단어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연결시켜 쓰는 것이다. 뭐 그게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끔 그 목사님이 보일 때마다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무척이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더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를 해방시키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그 시대마다 변하는 거 아닙니까? 시대 따라 변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 그리고 축복 이 단어를 막 섞어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도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도 국어어법상 다 맞는 걸로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제가 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 자유롭게 써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거 기본적으로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과 축복의 그 다른 점.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축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이 축복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나에게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평안의 인사를 가는 곳곳마다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거든 그 빈 평안이 다시 너에게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이 잘 되시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다 내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까이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들의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좀 크고 넓게 본다고 하면은 이 주변 위에서 축복하고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세계를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 축복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축복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복받지 못하면서 남만 축복해 주는 것은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나오지요. 정말 자기는 축복도 받지 못하면서 망하면서 남만 잘 되게 해준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실로의 성막에 앉았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막 읊조리면서 뭔가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여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애태우던 한나였습니다. 엘리는 처음에 이 한나가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사정을 알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 줬어요. 네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축복이 한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누굴 낳았죠? 사무엘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다 키운 다음에 그 수태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애태우던 여인이 자식을 하나 얻었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혼자서 뒤돌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쓸쓸하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또 그 여인에게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다른 자식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한나가 무려 5남매를 더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종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도들이 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엘리처럼 복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현대판 엘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나중에 보면 이 엘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정말 버림받는 그러한 모습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전투에서 홈니와 비누하스가 나가서 전투를 하게 됐는데 그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고 언약궤를 뺏겠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나이 많고 이 비둔한 엘리가 어자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본인도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엘리가 되면은 안 됩니다. 남에게 축복만 한참 하고 나는 복받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서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비는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은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소극적이어서도 안 되고 여기는 겸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 맨날 복복 그러면은 그 너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복주의 그것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이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돕는 배필도 주시고 먹거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 다 주시고 여러분 이게 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거의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딱 제 마음에 꽂혔어요. 여러분 그대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면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이거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요? 하나님 집에 오는 시간이 기다리신다고 할 것이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그 가족의 마음이 아프지만 내 마음도 아프고 불쌍히 여기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아 지금 누가 많이 아프시대 그러면은 정말 내가 아픈 것까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기도가 절로 나오고 이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그래도 하나도 느낌이 없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영혼이 건강해서 성령님의 각가지 그 역사, 은사가 내 속에 역사하고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내가 부담을 느끼면서 그걸 사명감으로 생각해서 기도하고 그걸 사명으로 느끼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막 억지로 뭘 되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좀 되는 거.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모든 게 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리제로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도 되고 그리고 그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내가 받아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강건한 것이지요. 그것이. 그래서 이걸 삼종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삼종 축복은 하나님께서 순복음교회에 나가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말씀을 사모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의 그 신령한 기름진 여러 가지의 복도 받으시고 땅의 복도 받으시고 후손의 복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비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되어야 할 것이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복을 가지고 간다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참고할 수 있는 귀절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지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는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사도 바울이 가셔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해요. 바울이 가서 그 믿는 사람들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가 보면은 그들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신앙이 더 풍성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자리매김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바울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어요? 최고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주님을 아세요?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들으십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초대한다고 하면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복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인생에 복을 가져다 드리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 그분의 그 시부모님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은 온 식구가 다 총출동해서 나가서 일을 하셨는데 시장 통해서 참기름도 짜주고 뭐 고춧가루도 팔고 깨도 팔고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전에 기름집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던 분이에요. 가게로 신방을 나가니까 쉴 틈이 없어요. 계속 사람들이 뭐 깨를 가지고 와가지고 볶아주세요 짜주세요 그러는데 보니까 참기름 짜는 그 기계는 옆에서 달아가지고 후끈거리고 있는데 한쪽에는 그 큰 수막대기 가지고 눌러 짜면은 참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그 참기름 짜는 걸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참기름인지 가짜 참기름인지 보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옆에서 낚시하는데 낚시하는 사람 같은데 뭐 떡밥으로 쓰면 그거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한쪽에는 고추를 가지고 와가지고 빻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앉아있는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그 뭐 상점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일은 하지 않으셨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도 별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지냈는데 얼마 후부터는 그 어른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평생 건실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무슨 재벌 같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산은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알차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예수님께 되느냐 여쭤봤습니다. 그 시아버지가요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집안 며느리를 칭찬을 하는데 우리 집안은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여기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남에게 굴릴 것 없이 사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며느리 보는 거 그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며느리 어떤 사람을 맞이할까 늘 고심하고 있는데 새가 온 거예요. 그 며느리가 시집 올 때는요 그 가정에 혼수 같은 거 전혀 하나 가지고 오지 않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에 선교사로 보낸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는 시부모님을 그저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이 새댁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 조반 다 준비하고 그래놓고 기름집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그리고는 애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그게 다 그 식구들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권사님이 됐고 며느리도 권사님 되고 시어머니도 권사님 며느리도 권사님 그 바깥 할아버지 그 어르신께서도 교회 나오셔가지고 세례받고 집사님도 되시고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연세가 많아지신 다음에는 그 지역의 노인대학에 학생회장으로 뭐 여러 해 동안 맡아서 수고하셨던 그런 아주 섬잖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권사님 생각하면은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에 시집 올 때부터 무슨 혼수,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거 해온 거 없습니다. 그냥 몸만 시집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빈손으로 그 가정에 간 게 아니었어요. 이 며느리 가슴 속에는 온 가족을 정말 진정한 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예수님 가지고 왔어. 예수님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 다 예수 잘 믿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은요, 그 가정의 복덩이로 들어간 겁니다. 복덩이요. 이런 복덩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었어요. 데살로니카에, 고린도에 바울의 그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같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라 그 목사님,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당 재물포를 통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그 땅, 우리 한국이 광명해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복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겠어요? 저는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좀 마음 아픈 경우지만은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면은 그 교회에 복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그 교회가 시험 들고 있던 성도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교인들 막 줄어들고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말씀 증거하러 올 때도 여러 해가 됐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말씀 증거하는데 복을 가져다 주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저 복이 오는 걸 가로막지 않는 정도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복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회사 출근하면 내 이 회사에서 적당히 일을 해주고 뭐 주급을 받는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는요, 내가 이 회사 출근하는 게 이 회사 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다, 내가 일하는 게 구약에 나오는 대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 회사가 복을 받게 되고,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의 상급자들, 그 주변의 모든 동료들, 모든 직원들이 예수님을 바로 다 잘 알게 된다고 할 것이면 내가 복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그 지고지지 아니하는 상처를 남기고 다른 사람들 복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 인생 끝마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좀 얻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건 복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비극적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대단한 거 얻지 못된다 할지라도 남을 복되게 해주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면 한 번 사는 내 인생, 그것으로 빛이 나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이 말을 듣고 이 행동을 보는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이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설령 그 사람에게 무슨 내가 무슨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갔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혀 노력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나 내 욕망에 따라가지고서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좋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복받도록 기도해주고 축원해주는 사람, 그래서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을, 예수님을 전해주는 역할,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를 모시고 오게 될 텐데요, 그 사람을 힘들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그분에게 최고의 복을 가져다 드리라는 건데 왜 우리가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중도에 포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우리가 이 일을 앞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도 참 기뻐요. 왜냐면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아, 우리 교회는 이것 참 잘하는 거다. 더 열심히 하기만 하면 주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게 될 거다. 이걸 생각하니까요. 제 마음이 흐뭇해요. 여러분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부담을 갖지 말고 성령께 다 맡기면서 우리의 이웃에 있는 가족, 형제, 그리고 여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고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고 인색하지 말고 남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축원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가져가던 바울처럼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도 이 시간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권세와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더 힘차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교사님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원 중에 있는 우리 박 권사님에게 이 시간 찾아가 함께 하시고 만병에 의염되신 주님께서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강의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한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